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기 위해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입니다. 북재선 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보통 중학교와 소학교가 근처에 있고 학원도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학원이 끝나거나 아니면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가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이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문을 닫는 학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서 내년에는 근처의 학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대학교도 문 닫는 곳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교는 인기가 많아서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의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학원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의학대학교가 가장 인기지만 옛날엔 법학대학교가 가장 인기였잖아요.
맞아요. 법학대학교에 나와서 판사나 검사가 되면 집안 경사였죠.
그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법과 질서가 잘 서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심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율법을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동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질서를 세우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법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자비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어요.
원래 벌을 준다는 것은 잘못을 예방하고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딱 자신이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요.
실수로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한 이들을 위해서 도피성도 마련해 주십니다.
맞아요.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보복살인이 무척 많았잖아요.
네, 중국 속담에는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 죽임이 고의든 실수이든 상관하지 않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면 가족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반드시 죽였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도피성을 마련하셨어요.
원래 도피성은 죄 지은 자가 도망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자의 도피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였다면 이 도피성은 절대로 범죄자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가 도피성에 들어왔다면 그 성의 장로들이 잡아서 뒤따라온 피해 복수자들에게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세 번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뿐이며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라고 말이죠.
이제 드디어 도피성을 만들 때가 오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별로 땅도 나누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도피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고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줄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레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루 아란못과 므낫셋 지파 중에서 바삿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모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다고 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죽은 이의 부모나 형제가 그 사람 죽이려고 쫓아올 테니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피성의 성문 앞에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고하면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웃을 죽였더라도 미워해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요. 장로들은 죽은 이의 친족이 쫓아오더라도 그를 내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성을 벗어나게 된다면 성 밖에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피해 복수자인 죽은 자의 친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성에서 나오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려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해요. 그건 아마도 죽은 사람의 친족들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밖을 나올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나 그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은 자의 친족들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이 도피성으로 선정되었지요.
요단강 서편에 정해진 세 곳은 하나는 갈릴리 지역 쪽에 있는 게데스 성이고 다른 하나는 에벨산과 그리심, 산 한가운데 있는 세겜 성이며 마지막은 헤브론 성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해진 도피성은 첫 번째는 르벤 지파의 땅 가운데 있던 베셀 성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라모성이며 마지막은 골란고원의 골란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요단 서편 도피성 중 게데스 성에서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요.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 중에 베셀성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고요. 라못은 높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골란성은 위대한 탈출, 통로라는 뜻이 있어요.
세겜의 어깨라는 뜻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말했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런 분을 떠오르게 하죠. 사실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피해 달아날 만한 도피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교제하며 과거의 죄악에서 탈출해 높고 높은 예수님의 요새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너무 멋진 해석이네요. 도피성이 온 이스라엘 안에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안에 흩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흘러넘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모두 기업을 얻지만 오직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직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확실하네요.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직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성경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주고 전해주는 우리 신자들 모두가 만인 제사장처럼 만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앞에서 말했던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성읍 주변의 들판과 함께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에는 실로가 최초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성읍이었잖아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언약궤와 장막은 실로에 두었습니다.
이제 레위 자손들과 각 지파가 어떻게 함께하게 되는지 여호수아 21장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 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열 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의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 성읍을 얻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지파의 가계들을 보면 세 개의 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그앗 자손이고 둘째는 므라리 자손이며 세 번째가 게르손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48개의 성읍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를 운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제비를 뽑아 결정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또 모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후손이 그 이후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이름이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뚜렷하게 지도자 역할을 한다든가 아론의 자손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지에 올랐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는 아예 아버지인 눈의 이름 말고는 가족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결혼을 했는지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혈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은 과연 충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에 온갖 칭찬과 상을 받았어야 했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성경에 충성된 종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일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성읍을 얻은 자손들은 그앗 자손이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이들이 제비 뽑아서 얻게 된 13개의 성읍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고 실로는 베냐민 지파가 상속받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곳은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13개의 성읍을 대제사장의 가문인 그앗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들에게서 나올 테니까 미리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땅 가운데서 10개의 성읍을 얻었다고 합니다. 단 지파의 땅은 예루살렘 서쪽의 산악지대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은 땅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공평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산악지대라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단지파가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금싸라기 땅을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단지파는 결국 이 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었어요. 6대 사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다른 것에 써버리고 말이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삼손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 뒤 성경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분배된 성읍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48개의 성읍이 되고 그 중에 6은 도피성으로 정해지죠.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475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도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며 그 행하심 역시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꼭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 안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욥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결과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고 욥은 마귀의 고발로 인해서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통을 당해보게 됩니다.
분명 그 과정은 절대 선하지도 않았고 어렵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한 요셉과 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런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께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믿음의 기도가 북조선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니까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피성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져 성읍을 얻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는 이들일수록 어려운 곳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운 일이 있으면 좀 기억에 남는, 깊이 마음에 남는 그런 도움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되게 오래전, 한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탈북할 때 함께 이제 동행하는 그 지체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되게 어려운 친구가 분이 있었어요.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건강이 어렵구나.
탈북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이나 뭐 옷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 마음으로 같이 제 돈을 쓰고 옷도 같이 나눠 입고 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 생명과 네. 위기의 순간 본인도 어려웠을 법한데 네. 참 귀하십니다.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그 보육원 시설에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그 방과 후에 학교에서 그 뭐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작은 뭐 쉬운 그런 수학 같은 것도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네, 그 친구들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즐겁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한 나눔과 도움이네요.
네.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오늘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신방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아멘.
이것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구하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 존귀하신 성령님께 간구하며 초청합니다.
아멘.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신방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흠양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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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늘 무언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밥 먹거나 뭐라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네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네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반면에 늘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저런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달라져요.
맞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정말 부지런한 분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은 늘 등산을 가서 산나무를 캐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을 다녀오면 옆집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동네 분위기가 더 살갑고 따뜻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자기가 가진 걸 자주 나눠먹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마당에 꽃을 예쁘게 심어놓았대요. 그랬더니 그 꽃을 보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집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음료와 간식을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 집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줄 아는 게 뭐라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살다 보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쑥쑥 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삶?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 선도 행하고 복음까지 전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리의 미래는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가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 인생은 어느 한순간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어느 한순간 망쳤다고 해서 망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목사님,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탁구요?
네. 그 시합을 보면 한 판, 두 판 있고 세 판이 있고 또 다섯 판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 판을 지면 다음 판에서 이기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판, 두 판을 잘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실패했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와, 너무 표현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실패했으면 또 다음에 또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에 내가 오늘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과 날짜를 따져보면요. 한 60살까지 거의 한 2만 일 정도를 사는 거예요.
와, 진짜 기네요. 2만 일까지 숫자를 세는 것도 힘들 것
맞죠,
같아요.
맞죠.
우리가 평소에 숫자를 1000까지 셀 일도 별로 없는데 환갑 정도까지 거의 2만 일 정도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그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어느 한순간의 순간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말 계속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루를 살아갈 때 잘 사는 비결인 선을 행하고 대접하면서 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에는 보상이 따른다라는 단 한 가지 교훈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귀가 설깃해지는데요.
설깃하죠.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도 설깃하시죠. 네.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며 살아갈 때 보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설교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대접하라, 상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상과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군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대접하는 것에는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저를 배워주고 지도해 주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네요.
맞아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맞아요. 이 스승 목사님이 한 번에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 중에 있는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와,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맞아요. 진짜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살다가 어떤 위기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내가 오늘 도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주변의 어르신들께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 스승 목사님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내 자녀를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선한 행식을 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보면 돕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스승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걸 보면 어렸을 때는 무언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겠네요.
맞아요. 소학교, 중학교 때 뭘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진 것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친구들 돕고 그렇게 해오셨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돕는 수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중요한 원리를 배웠어요. 저도 앞으로 선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 가족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 나의 나눔과 선한 행동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의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대접하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 우리 미수 선배님 읽어줄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선지자에게 예비한 상을 주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에게 예비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보통 수지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의인에게 예비한 상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섬김에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하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미수 선배님 읽어줄래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하면 아멘 아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네요.
네.
그 상을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사세요. 진짜 축복 많이 받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하여서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양과 염소 이야기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표현이 재미있죠. 너는 양이다. 오른편에 서라. 너는 염소다. 왼편에 서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는 오른편에 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니 제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의 배가 고플 때 내가 예수님을 도운 적이 언제였나요? 내가 언제 도왔는지 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지요. 질문을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조선에 서울역이라는 기차역이 있어요. 이런 데 가면 꽃제비 같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남조선에서는요, 노숙자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돈을 조금씩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면서 드리고 있어요. 좀 여유가 되면 좀 더 많이 줄 때도 있고요.
누군가 어려워 보이면 마구 섬겨야겠네요.
맞아요.
주변에 쓰레기 같은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보이면 냉수라도 챙겨주고
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작은 거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도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앞뒤 생각하는 거 뭐 이게 자꾸 도와주면 저 사람이 자립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립까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도우세요. 내가 그 사람의 자립을 책임질 것도 아닌데 자꾸 자립을 걱정해주면서 안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입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거든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진짜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네요.
아멘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해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안 됐지만 혀만 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섬겼던 우리 행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부족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또 갚으십니다. 그러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은 나눠주시겠어요?
목사님, 세상은 선한 사람이 너무 선하면 안 되고 자기 이기적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맞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선한 행실이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듯이
네.
저도 삶에 있어서 그 말씀 네. 예수님처럼
네.
정말 그냥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네.
행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섬겨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풀어라.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우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냉수 한 그릇.
네, 맞아요.
작은 거라도.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돈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섬김을 하면서 손해가 아닌 즉 예비하신 상 그 축복을 네.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 콕 집어졌는데 뭐냐면은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내가 뭐가 많아지면 섬기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걸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고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 냉수 한 그릇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울 때 뭘로 돕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그 자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오셔서 항상 돕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에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섬김과 우리가 베푸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요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신방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